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 때 자리에 일어나면서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1 Peter 1:1-7.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수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욕을 믿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하면서 또 말씀 전할 계획을 얻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목사님 내외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소망의 삶. 네, 산소망의 삶. 다음 주까지 설교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오늘 본문에 이어서 같이 거룩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나눕니다.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산소망의 삶, 거룩의 삶, 말씀의 삶, 믿음의 삶 이런 내용이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산소망의 삶 말씀 나누려 합니다. 초대에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은 우리는 베드로 또 요한 바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르켜서 믿음의 사도다. 그리고 요한을 가르켜서는 사랑의 사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통해서는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려는 메시지에 있구나 하는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배경이 어땠느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시대적 상황은 교회가 매우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AD 64년 7월경에 여름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는 커다란 화재가 발생합니다. 성난 로마의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정치의 중심에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크리스찬들이 방화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소문을 내기 시작하자 그 결과로 줄줄이 그리스도인이 잡혀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끌려가기 시작하고 더러운 십자가에 참수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야생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몸들이 갈갈이 찢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찾아갑니다. 소아시아의 그런 암혈과 그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도모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면서 날마다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할 그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져 살던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그리스란 이유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러한 격려로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 돕고 굳건히 하도록 해서 이 서신서를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 신약자들이 베드로 서신을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첫 번째 산 소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뭐 나그네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아니라 순례자는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방향에 따라서 번향을 한 자가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종류와 강도는 다를지라도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에 그들의 시점이나 지금 우리들과 늘 시련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러한 소망에 관한 말씀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시련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의 근거, 원천이 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산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희망의 원천은 2절 3절에서 산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근거가 2절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실망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뭐 할 수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뭐죠? 선택. 자, 2절 말씀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져서 고난과 고통에 괴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이 사실을 선택,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여기에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고 나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해줘서 구원받을 자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창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택하시고 택하시고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은 성도들이라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핏부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핏부림. Sparkling of blood.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은 이 피 흘림은 속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 흘림은, 근데 핏부림은 속죄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핏부림은, 피 흘림은 뭐가 근거가 돼요? 우리 속죄의 근거가 되지만 그 핏부림은 속죄를 적용하는 강조의 말이에요.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고한 바로왕 때문에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첫째, 장자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인방에 바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을 일러줬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죠. 그 가족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이 피 흘림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속죄의 근거예요. 그렇지만 그 양이 피 흘렸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집의 장자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인방 좌우에 뭘 발라요? 피를 발라야만이 그때 비로소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가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뭐가 얻어진 거예요? 핏부림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그냥 인정하는 것은 피 흘림의 사건을 알고 있지만 뭘 못한 거예요? 핏부림을 속죄의 적용으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또 구세주임을 믿는 것, 영접된 것, 이것이 핏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핏부림이란 말은 속죄 적용 측면에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은 뭐가 없으면 안 되냐? 우리의 믿음의 응답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입의 고백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 믿음을 갖고 예배자로 서고 믿고 있다라면 그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왜?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뭘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니까 결국 그것이 내 믿음을 고백 통해서 그 선택의 확증자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믿음의 응답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창세기 전부터 우리를 간섭하시며 또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서 보호하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수망 있게 하시며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찬양하라 베드로사도는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뭐대로 궁유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요? 궁유라심이라는 얘기예요. 궁유라심. 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궁유히 여겨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나를 궁유히 여겨주어서 죄로 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궁유란 사실을 이 절기를 보면서도 깨달아지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궁유이 뭐냐?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궁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심령이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궁유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들춰주시면 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죄에 찌들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죄악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고 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궁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스틴이라는 말 있죠? 성 어스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참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 나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대신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어스틴의 고백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심장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거듭나 산수망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긍휼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역경 중에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찬송하라. 산수망을 가지라.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의 삶을 살라, 믿음의 삶을 살라 1장에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며 이것이 산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 품에 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많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살아계신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거, 그 원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의 내용이 뭐겠느냐? The contents of our hope. 그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산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째가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부활. Resurrection.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들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된 그 근원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죠?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내면의 그런 변화라면 부활은 우리의 영과 육이 아울러 변화되는 총체적인 변화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극히 불쌍한 자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인 흩어진 나그네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또 초대교회 성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온갖 고난과 죽음과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있던 것은 바로 뭐 때문 그래요? 부활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다? 불쌍한 자다.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대목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가 칭의죠. 의로워졌다는 거 결국은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앞에 심판을 설 때 그가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를 덧입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이 의예요. 내 힘과 내 공로와 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얻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가오는 부활주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맞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의 내용이 뭐냐? 하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뭐다? 하늘의 기업이다. 소망의 내용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의 기업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 달라요. 그래서 4절은 그 기업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유업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은 외적 침입에 의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내부의 부패를 인해서 잃어보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패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패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 땅에 가서 모두 부패하고 부패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녹아없어 썩어집니다. 하늘의 기업은 부패와 죽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과 동록이 해칠 수 없고 죽음마저도 없앨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색으로 착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착색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도덕적인 그런 부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들이 얼마나 부정 속에서, 부패 속에서 얼룩져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에 받을 기업은 이런 부정에 물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에 물거나 오염되지 않는 흠없고 순수한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아름다움을 보존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아름다운 꽃도 여드를 가지 못하고 권세도 10년 가지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은 다 꽃과 같이 시간이 되면 시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업은, 하늘의 기업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은 두 번째로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이 땅의 하늘에요. 하늘에 간직되었다.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은 누군가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훔쳐가지 못하려고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고 또 잠금장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기업은 세상의 재물의 유산같이 누군가 손대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오늘 사전에 말씀하니까 누굴 위해서 간직됐다고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Kept in heaven for you. 그죠?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며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악한 영이나 악의 세력도 훔쳐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간직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원에서 기뻐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뭘 얻는다?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입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입었다? 보호하심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용례에 따라서 구원을 살필 때 다양하게 구원을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구원은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이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 방랑을 잔잔케 하면서 거기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례로 보면은 위험에서부터의 구출이고 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죠. 그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 근데 이것들 외에도 다른 용례가 있는데 구원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다루면서 크게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롭게 여겨준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천국 티켓 땄으니까 됐다. 거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거기까지라면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의롭다 이거죠. 칭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현재 구원이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의 일을 나타내라 그 얘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일을 나타내라. 전도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로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구원을 우리는 뭘로 얘기하냐면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세계를 해서 계획한 구원의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완성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동일한 몸이 입지 않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천국에 갈 때는 이 땅에 이 몸이 아닌 부활한 glorification,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으로서 주를 얼굴을 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구원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이라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고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 양면이에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이 그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산소망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 우선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완성인 그날까지. 하나도 안 좋은가 보네. 누군가 나를 프로텍트 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프로바이드 해준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뭐 돈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란 말은 사실상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든든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 보존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버지 손에서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말은 현재 군사의 문법인데 헬라에서는 현재 시제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동작을 가르켜요. 그래서 이 보호하심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얻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매일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놓은 구원을 예배해 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직면하는 삶의 위기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원의 날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자기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으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날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뭘로 받아들여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소망 가진 자들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없으면 더 좋은데 왜 시련을 허락하실까? Why does God allow trials for those who have hope?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시련을 허락하실까? 거기에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으로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십주어인. 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버전에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신의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금과 믿음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뭐예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믿음이나. 금도 뭘 통해서 이런 정죄의 과정을 거쳐서 신금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죄 과정을 거쳐도 금은 결국 없어질 거지만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냐? 답이 나왔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재련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시련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연단받는 믿음. 여기서 믿음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정제된 금보다 더 귀하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어떤 인격을 만든다?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인격을 준비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성숙하고 시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닮아요? 주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순금보다 더 귀하게 정리된 인격이 불같은 시험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련을 찾아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 교회 표에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를 위한 직장과 영광과 존귀가 보장되어 있을 것인가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연단을 거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금이 정죄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고난의 시험이 통과하기 전까지 그 참모습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처녀는 시집 가야 그 믿음 알 수 있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그 믿음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금이 귀한 거지만 금도 결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받을 때나 해도 금은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영원토록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한 것인 것입니다. 신을 통해 연단받은 믿음은 그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Well done. Well done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영광을 누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거친 사람은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도 크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후에 얻는 기업을 생각할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고난과 또한 핍박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산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위협하는 실제적인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았고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환경이 빨리 떠나가게 했어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란 말은 형형색 색깔의 말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단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묘사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시험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지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고통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워입니다. 시험 당할 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험 당하면 뭐 하실 수 없으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데 그 시험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속되는 겁니까? 시험도 잠깐이라고 말했어요. 잠깐.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그 시험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한없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 시험은 영원한 하나님에서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 어려운 것이 뭐냐?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니에요. 언제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끝날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끝이 보이면은 견딜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험이 잠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뭐보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신도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환경은 고통스럽지만 그 내면에 뭘 바라봐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갖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빛나는 산 소망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크신 궁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런 시련을 어떻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찬양이 있길 축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시험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이 산수망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서 빛나는 산수망을 바라오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부활 절기가 되고 또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